기독교 잡지 가운데 55년의 역사를 가진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크리스천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이 공히 보는 유일한 잡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Christianity Today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슈입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순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크리스천들은 이 관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는 교리의 충돌이 따르고 종종 심한 말들이 따른다. 한편은 다른 편을 공격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것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편은 반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일한 신앙주의다. 그것은 값싼 은혜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구원과 순종의 관계에 관한 두 편의 주장을 요약해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후에 뒤따르는 삶으로서 구원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뒤따르는 성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구원과 제자도는 다르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제자도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구원을 받은 신자들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헌신된 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편은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뿐 아니라 자신의 주로도 영접해야 한다고. 이 주장을 주권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주재권 구원, Lordship Sal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화는 칭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구원과 제자도는 별개가 아니다. 신자와 제자의 구분은 성경에 없는 구분이다. 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자도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다시 Christianity Today의 기사로 돌아옵니다. 최근 주권 구원을 둘러싼 논쟁의 불꽃이 다시 한번 터졌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독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하여 원로 신학자인 S. 루이스 존슨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신약과 신학의 베테랑인 존슨 교수는 다음 글에서 은혜와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개관하고 주권 구원을 둘러싼 논쟁을 전통적인 복음적 가르침에 비추어서 조명한다. 기사가 긴 것을 제가 줄이고 요약하면은 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 것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구원의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지식, knowledge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 assent가 있어야 하고 그 신앙에 대한 신뢰, trust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칼빈과 루터의 가르침을 되풀이합니다.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바로 구원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 믿음은 공격받고 약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호의에서 멀어지지만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화는 구원과 함께 시작되고 평생 지속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은 명백히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통제권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위 주권 구원론은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주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한 후에 참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낙담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많은 전도 집회에서 하듯이 피상적인 믿음의 고백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도의 엄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가? 먼저 우리의 주권자인 주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전했던 복음,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같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뿐인 것을 알고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단순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뮤얼 존슨 교수의 말이 지혜롭게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 것을 믿지만 오늘 세대와 같이 절대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 진리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게 100%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제는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차원을 떠나서 미련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적인 교회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전도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새 신자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절대 다수는 신자이고 제자는 소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목사와 선교사처럼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따라가는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천당에 들어가고 천당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기에 행여나 나는 천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상급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 주권 구원의 문제를 둘러싼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시종일관하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례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죄된 삶과 죄된 생각과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 없이는 그러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인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이야기하지만 일단 믿어야 순종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들 가운데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고 하고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히브리 사고에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논리이지만은 히브리 사고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하도 타락했기에 그게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근원적으로 마음 중심에서의 믿음입니다. 물론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뮤엘 잔슨 교수의 조언은 신학자들에게는 참 균형 잡힌 조언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늘 재단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인지 모르지만은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목사들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입니다. 참 지혜가 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가복음을 믿고 구원의 헛된 확신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류인 그러한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절기가 되면은 자신이 세례받기 원하고 자녀가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특별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하고 세례를 베풀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할 때 세뮤엘 잔슨 교수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교리는 유익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정통교리를 잘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교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삶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 같지만은 역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판단과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예시하듯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성화되는 것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봐야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삶이 어느 정도 성화된 것을 봐야 성화가 시작되었다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세뮤엘 잔슨 교수와 같은 원론적인 말밖에는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와 성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믿음으로 보일 수 있고 나의 대단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 3년 후에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떠난 삶과 주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준 목회자로서 세례를 주지 말았어야 할 사람에게 세례를 잘못 주었다고 고백한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가늠할 잣대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2, 3세기까지 기독교가 타락하기 전까지 교회들의 관례를 보면은 누가 참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 언급했듯이 2, 3세기 교회들은 오늘날과 같이 무차별하게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당장 주님을 영접하라고 설교 끝마다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2년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는 데 대한 대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주님을 따르겠느냐고 묻고 또 물은 후에 그러고도 따르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서 오늘 기원에서 읽은 대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신령한 영을 주셔갖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 있고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45세가 되어서야 중생한 것 여러분은 잘 압니다. 교회가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목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저보고 기다리라고 얼마나 기다렸는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주님 말씀 보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매주 3일 예배 가고 주말에는 구역 예배 가고 토요일에는 제자반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교회까지 그 목사님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다 했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다리라고. 1년 동안 그 생활을 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1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보라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나는 주님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랜 다짐과 확인의 기간이 있은 후에 목회에 들어왔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믿는 즉시 세례를 주었던 사도행전 시대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주로 진실로 마음 중심에서 영접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좌합을 내놔야 되고 모든 중요한 관계에서 끊침을 당해야 되고 삶이 고난의 가시밭의 연속인 것을 누구나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에서 확인하기 전에 매년 2, 3년 기다려야 됩니다. 둘째로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에 기록된 삶이 부분적으로나마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2009년 4월 26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설교의 초점이 달랐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름이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은 본문에 대한 강해를 자세히 했기에 오늘은 그 본문 강해는 생략합니다. 진정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즉시 나타났는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말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절대 다수, 여기 3,000명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가? 따라서 오늘날도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평생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의 골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 성화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반드시 즉시 남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정의는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 거꾸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약간 옆으로 가는 거 남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180도 돌아서 갈 때는 누구나 목격하게 됩니다. 와, 다르구나. 와,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180도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전환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180도 도는 것은 누구나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새 영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아무 변화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마음이 송두리째 다른 마음으로 대체될 때 아무런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수십 년 걸리지만 그러나 즉시 일어나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삶, 특별히 42절에 요약된, 오늘 설교 제목에 요약된 삶입니다. 네 가지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 성경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도 포함하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교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떡을 떼는데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떡대기.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기도하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잘 압니다. 애가 새로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게 되어 있다고, 찾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죽은 애가 아니면은 누구나 숨을 쉬듯이 주님과 기도로 늘 교제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아기라면은 주님 앞에서 재롱 부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애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듯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성화는 오래 걸린다고 주권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고 또 주권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세뮤엘 존슨의 지적은 인간적으로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비성경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백 번 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늘 찬물을 끼얹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다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와 형제와 처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없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비를 매장한 후에 쫓아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작별을 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주님에게 대한 절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평생 걸리지만은 즉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가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는 성화는 오래 걸린다고 핑계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이 정말 나 마음 중심에서의 고백인가?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닥치건 닥치지 않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밤새 공부하고 밤새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고 있는가? 교회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인가? 아니면은 할 수 없이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구역 예배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던 구원받은 자의 성령을 받은 자의 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의 믿음은 들어야 난다고.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잘 나와 있듯이 구원의 믿음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말씀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간다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하고 친교함으로 그러한 믿음이 자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 중심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내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멸시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례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켜 가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 성례에 참여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힘씀으로써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